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오후에 2부 순서로 2020년 미국 대선 분석 또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세계가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연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제 정치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확실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항상 올바른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이충근 박사님께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요. 또 미국의 교인들은 선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충근 박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뒤에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아주 그 좌와 우를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제가 대한민국이 하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틀리고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전향했는지 가짜로 전향했는지 질문을 하나 해보면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래요. 근데 제가 아주 이 실력 있고 훌륭한 그런 서울대학교에서 운동권 하던 그래서 대학도 거의 간신히 졸업하고 그런데 우파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그게 최고죠.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친구는 확실히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그게 최고죠. 라고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닉슨의 말을 빌리면은 나는 지구도 다 부셔버릴 수 있는데 닉슨 대통령이 한 번은 선거 부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자들한테 쫓기면서 마음이 아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은 성질이 좀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도 울고 그러는데 기자들한테 몰리면서 탄핵의 위기에 있을 때 벽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모르고 쭈글쭈글거리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를 하는데 그게 나는 이 지구를 다 깨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 기자들한테도 내가 쩔쩔매고 있구나 하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그 막강한 군사력의 총사령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누가 대통령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정교분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 완전히 오해된 개념입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정교분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나온 겁니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거는 100%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기독교고 개신교고 그것은 맞는데 다른 금 있는 것도 미국에서는 자유로 쳐줍니다. 예, 바로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를 100% 보장하라.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용감한 목사님들 다 정치에 출마하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목사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 5일 전에 한 말입니다. 열흘 전에 한 말입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에는 말이죠. 공화당 주에는 마스크를 지금 쓰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법칙이 아니에요. 또 민주당 주에는 아직도 쓰라고 그래요. 역시 그 민주당 주가 국민들의 행동에 간섭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수이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쳤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좀 보수가 필요해. 예. 영어로 보면은 We still need help from the boss. 보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뭐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제 이런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나는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참 세계에서 제일 세다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순간 순발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인데 이분이 1987년에 정말 괜찮은 책을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점 가면 살 수 있어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Art of the Deal,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라는 1987년에 이 책이 1년 내리 완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입니다. 그때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 2등이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 강대국의 흥망을 박사 논문 쓸 때 사보고 너무나도 좋은 책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 그 책은 2등이고 1등이 트럼프의 책이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2016년 유세 때입니다. 막 유세하는데 어떤 여자가 트럼프 책을 들고서 막 흔들었어요. 내가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즉석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성경이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전체의 4분의 1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열렬한 기독교인을 그냥 영어로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러는데 에반젤리칼의 81%가 트럼프한테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4년 전에는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결혼도 3번이나 했지 말도 대통령처럼 하지 않지 모든 행동이 그래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기독교 신자들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의 기독교도들이 투표하러 안 갔대요. 이번에는 갈 거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바로 이런 그 미국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우리 성경 이사야서 44장에도 나오고 44장 28절에도 나오고 45장 앞에 나오는데 고레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페르시아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어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한 그 대표적인 대명사로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지난 두어 달 전에 왔을 때 우리 그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고레스 아니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너무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고레스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고레스 뭐 우리 다 그 성경책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레스가 트럼프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2016년보다도 한참 전에 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지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 간구를 했는데 꿈에 이사야 45를 읽어보라고 그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사야 45를 읽으면서도 무슨 소린가 라고 이제 했는데 미국의 45대 대통령은 고레스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야 라는 예, 지금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거하는 과정에 이 사람이구나 45 고레스 트럼프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대하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예.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쓰는 거죠. 하며 성전에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노일이라 하는 잔이라. 그제 우리 그 예측 예언하는 목사님이 읽었다는 그 장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의 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 건 우리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모든 정책을 저 사람이 하고 있어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기 전에 또 이제 미국 뉴스 쭉 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본시 프레스비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장로교였었는데 자기 부모들이 다 그 교회 다녔는데 지금 자기는 그 논 디노미네이셔널, 그러니까 그 자기는 그게 없이 자기는 그냥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하여간 이분이 최근에 와서 더 기독교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그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의문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미국 시민이라든가 미국 목사님들이 트럼프가 그리고 또 이제 비교가 되죠. 바이든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 무지무지하게 리버럴입니다.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애 거의 태어나기 전에 낙태해도 괜찮아요. 동성애도 괜찮고 하나님이 다 즐겁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을 거기다 또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조금 사회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은 원래 그렇게 생긴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6년 동안을 저 건물을 통과해서 이제 다녔습니다. 도서관이 이 앞에 있고 우리 과가 저 위쪽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수업하러 갈 때는 저 건물을 통해서 다녔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자. 그 큰 본관에, 이게 텍사스 대학의 본관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로 YE 그러면 you란 너라는 뜻이 되죠. 너는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제가 미국에 어디 가도 대학은 그러니까 진리 자유입니다. 진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 기독교의 기본이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자유에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너네들 알아서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봐. 그게 자유죠, 자유.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걷어서 내가 여러분들 잘 살게 해줄게.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 방향이 180도 들리는 거죠. 제가 저 건물을 매일 다니면서 저 말을 듣고 살았는데 저게 보면서 살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31, 32절 그 유명한 그 문구고 학자들이 저 문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 건물이 텍사스 대학 건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금년에 그냥 막 책들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 좋아하는 책 쓰고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은 책이 별로 없어요. 저거 뭐 학자니까 양쪽을 다 보려고 바이든 좋다는 책은 뭔가 바이든 좋다는 책은 없고 트럼프 나쁘다는 책은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좋다는 책은 뭐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 몇 권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샨 해니티라는 아주 그 미국에 끝내주는 앵커맨입니다. 저 사람 방송할 때 한 보통 400만 정도가 그냥 앉아서 봅니다. 그 폭스뉴스의 그 넘버원 앵커고 미국 전체에서도 저 사람이 1등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8월달에 나온 책이에요. Live free or die. 자유롭게 살던가 죽던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남는 거고 민주당이 잡으면은 우린 다 죽는다라는 그 엄청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유명한 그 학자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제가 다시 인용했습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본질적인 차이는 폴 존슨이라는 그 영국의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본질적인 차이는 미국 혁명은 그 기원이 종교적인 사건인데 반해 프랑스 혁명은 반종교적이라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미국 혁명은 말이죠. 본질적으로 기독교 혁명입니다. 기독교 혁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독립운동할 때 영국이라는 세계 최강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이 식민지죠. 거기서 살던 보통 시민들한테 자유를 찾아서 들고 이런 나라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때문에 미국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미국 혁명이라고 그러냐? 미국 독립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간 사회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 전쟁을 혁명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귀족이 없는 나라. 평민의 나라. 이거 뭐 옛날에는 상상을 못하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고종 보고 당신 나가라고 이게 국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바로 미국에서는 1770년대 이전에 국민국가,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혁명이라고 독립전쟁이라고 그러지 않고 Revolutionary War, 혁명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전쟁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분은 제가 이 Praying for America라는 책을 여기 이제 대통령, 이 목사님이 40개의 그 주제를 놓고서 미국을 위한 기도 해가지고 정치가를 위한 기도, 뭐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해가지고 쭉 기도 이제 40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현재 36개까지 읽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얘기를 조금 인용할 텐데 이 목사님은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꼼짝 못하는 목사님입니다. 저 사람 말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요. 저 사람은 1955년생입니다. 트럼프는 1946년생이니까 트럼프보다 이제 9살 젊은 그 목사님이지만은 트럼프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트럼프한테 한 말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말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오. 라고 말하고 그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한마디가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김정은이라는 자를 테이크오프, 걷어내라는 권유를 주셨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김정은 같은 인간을 걷어내라는 권유를 주셨소라는 말도 저분이 직접 했던 거예요. 2017년에 했던 말입니다. 저분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 건국의 국부들은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성경의 사상에 깊게 영향받은 사람들이었고 100%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대부분은 열정적인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느님께서 주기적으로 인간의 일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레귤러리 시간을 맞춰서 개입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도덕에 관한 기독교적 원칙들이 공공의 생활 영역에서도 가르쳐지고 선양되기를 원했습니다. 도덕에 관한 기독교적 원칙들 뭡니까? 낙태, 이혼,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뭐 즐겁게 살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크리스천 모럴리티에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원칙들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 원칙이 더 고양돼야 된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저프리 목사, 이 사람은 그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우리 사랑 침례교회인데 미국 그 텍사스 아칸소의 미국 남쪽 가면 침례교가 이제 완전히 그 동네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는 그냥 퐁당 목욕탕 같은데 퐁당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보면은 이 앞에 이 목욕통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세례 받을 때는 쓱 다 이제 완전히 100%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는데 그 미국 우리 학교 다닐 때 거기 뭐 대부분 교회가 다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하신 제프리 로버트 목사님이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책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사두고서 요 다음에 읽을 이제 며칠 이내 읽을 계획인데 앞부분 뭐 인트로덕션은 다 봤습니다.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칸소 주지사이면서 목사님이면서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 트럼프하고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 경선에서 자기는 이제 사퇴하면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나갔던, 그러니까 정치가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글도 쓰고 아주 뭐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분은 아칸소의 사람인데 이분의 딸이 사라 허커비 샌더스라고 그래가지고 퉁퉁하게 생긴 여잔데 그 얼마 전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악관 대변인을 했죠. 뭐 갈등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번 계획을 위해서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책 제목이 아주 좋아요. The Three C's That Made America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 그래갖고서 이제 영어니까 C. Christianity. 기독교. 기독교가 있어서 미국이 위대하게 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Capitalism.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경제제도가 자본주의입니다. Capitalism. 세 번째, Constitution. 헌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헌법을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미국 헌법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헌법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야. 이거 만드는 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거 거의 한 300년 전에 나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끝내주는 그 정치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고 지금 봐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본문이 그냥 있고 수정 조항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붙어요. 그 본문은 그냥 놔두는데 이 미국 헌법은 바꾸기도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상원의 3분의 2, 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미국 50개 중에서 4분의 3개 주가 찬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헌법이 바뀌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만들어가지고 이 헌법이 미국의 자랑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선언할 때 선서할 때 나는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헌법이 책 선전하는 그 파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그들이 기독교적 믿음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실을 선언했다. 그들은 기독교가 그들의 통치의 기초 및 사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바이탈한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독교, 기독교적인 도덕, 그거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 제가 방금 얘기를 했었죠. 미국 대선에서 미국 에반젤리칼은 누구를 에반젤리칼이라고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에반젤리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3억 2천만 중에서 2억 4,500만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유대교까지 치면은 2억 5천만인데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라고 믿었을 때 그래요. 나는 새로 태어났죠. 그 사람들을 본오게인이라고 그럽니다. 본오게인보다 한급 높은 그런 사람들을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러는데 에반젤리칼을 많게 보는 사람은 1억을 보고 적게 보는 사람은 한 6, 7천만 봅니다. 하여튼 그 에반젤리칼의 81%가 이제 트럼프를 찍었고 의심스러워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교회 찍으러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3천만도 나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트럼프 그리고 2020 선거 그리고 옆에 이제 브라운색으로 된 책은 갓 앤드 도널드 트럼프. 제가 저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어느 날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뭐 예배 설교 거의 끝날 무렵에 부릅니다. 나와서 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하자고. 근데 그날 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 책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점심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이면서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 번역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영문과 출신의 목사님이니까 이 책 번역하기는 딱 제 격이죠. 그래가지고 번역을 해갖고 한국말로도 지금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참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는 무서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맞짱 뜨면 안 됩니다. 진보들이 하나님한테 맞짱 뜨다가 에러를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트럼프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태풍 오는 것은 부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부시 태풍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이 이게 막 그러다 자기네들이 이제 에러를 범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써져 있는 책입니다. 예,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미국 대통령은 황제와 같다. 정말 힘이 막강해졌다라는. 그런데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힘이 약했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제일 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선전포고는 의회가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군대 빼고 군대 보내고 다 대통령의 일인데 선전포고는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회의 선전포고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져요. 저놈들이 기습공격해서. 그래서 대통령한테 파워를 주는 겁니다. 즉각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국회가 선전포고 하려고 보니까 벌써 가서 두 달째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대통령한테 갚아버린 거가 됩니다. 그 대신에 선전포고는 대통령이 한다고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1945년에 미국이 수십 차례의 전쟁을 했는데 선전포고를 하고 한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좌파들은 선전포고도 안 하고 전쟁했다고 또 비난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선전포고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토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요새는 6.1 전쟁도 있는데 6일 만에 다 끝나버리는 전쟁도 있는데 선전포고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의 힘이 아예 황제처럼 되었다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 아주 유명한 정책 공부하는 사람들 다 이제 읽는 책이죠. 미국 우리 목사님이 중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잘 이해하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제도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몇 가지 재미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월 3일 날 선거하는데 매년 바뀌어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뭐 그렇다고 엉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르면 11월 2일, 제일 늦으면 11월 8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했냐?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월요일이 1일이면은 그러면 2일 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월요일이 3일이면은 4일 날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월요일이 아무리 늦어도 7일이죠. 그러니까 8일 날. 그러니까 2일부터 8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일 빼놓고 첫 번째 화요일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뭐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왜 화요일 날 했을까? 일요일 날은 교회 가니까 안 되고 수요일 날도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그 교회가 둘이 빠지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평일에 첫 번째 날이니까 곤란하고 금요일 날은 평일에 첫 번째니까 곤란하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하고 화요일이 남는데 목요일 날은 영국이 투표하는 날이니까 그거 빼고 그래서 화요일로 정한 겁니다. 그게 다 역사가 이렇게 재밌게 정해지죠. 그리고 왜 11월이냐? 그 미국의 동쪽에 보스턴 뭐 이런데 뉴욕 이런데 거기 지금 가보면 추워요. 저 위는 벌써 눈 왔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달 되면 눈이 너무 11월 첫 번째 주 지나면은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에 10월 달이면 아직 추수가 완전히 안 끝나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눈이 오기 전에 대충 시간을 맞춰서 11월의 첫 번째 주.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그 과정들이 전부 다 타협과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근데 그날 뽑는 것은 그날 이제 대통령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나오죠 당선자가.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날은 선거인단을 뽑은 겁니다. 대통령을 뽑은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이제 뽑혀지는 겁니다. 선거인단이 전체가 53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트럼프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바이든은 뭐 나머지 238명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12월에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날 가서 모여서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규칙도 없어요. 네가 트럼프 선거인단으로 당선됐어도 가서 100%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법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년은 12월 14일이 됩니다. 12월 14일 날 이제 그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과반수 후보가 없을 경우에 어떤 때는 3명이 나오면은 270표를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하원에서 선출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뭐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그것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옛날에 13주가 있었는데 13주가 야 우리 나라를 하나 만들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들자. 13개 스테이트가 모였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버지니아주가 국회는 2개를 만들자. 그리고 인구 비례대로 상원 하원을 만들자.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작은 주에 속하던 뉴저지가 그런 건 싫어. 나는 말이야 13분의 1 노릇을 할 수 있으면 가입하겠어. 내가 작지만은 13분의 1은 해야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수는 다 똑같아야 돼. 버지니아처럼 인구 많아도 우리처럼 인구가 적어도 국회의원 숫자를 같이 하면 내가 들어갈게. 그때 중간쯤 되는 코네티컷. 지금 예일대학이 있는 곳이 코네티컷입니다. 그 주에서 그러면은 국회를 2개 만드는데 하나는 큰 주나 작은 주나 국회의원 수를 똑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인구 비례로 만들자. 그러면 큰 나라도 덜 억울하고 작은 나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니? 그래서 상원은 누구든지 2명 어떤 주든지 하원은 인구 비례대로 그래서 상원 하원이 생기고 그 13주의 주지사는 다 있는데 전체 대통령 뽑을 때도 상원 하원 숫자를 반영해가지고 선거인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이니까 모든 주는 똑같이 2명 그리고 하원의 숫자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상원 숫자 100명 하원 숫자 435명 그리고 워싱턴은 수도니까 3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38명이에요. 이 538명 중에서 절반 얻은 사람 269 플러스 1 그러니까 270이 넘어가면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것이죠. 하원 숫자는 1910년에 435명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1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치 제도가 유지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지난번에 그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일할 때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는 뭐 아버지가 군인 장교로서 뭐 어디서 근무할 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예외가 되는데 일단 기본 원칙이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은 안 돼요. 키신저는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키신저는 대단히 유명하지만은 독일 출신이거든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 14년은 살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35살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당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 제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죠. 미국 헌법이 1787년 제정된 이후에 오늘까지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깃발 두 개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이 1959년까지 썼던 깃발입니다. 별이 48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얘는 별이 50개예요. 그 주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별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그리고 이 띠가 여기에 13개입니다. 13개는 미국의 첫 번째 주 13개. 그래서 stars and stripe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별과 띠. 그래서 우리말로 성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각 주에서 승자 독식제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거는 조금 말로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승자 독식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주의 선거인단이 20명인데 거기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20명을 다 가져간다. 그런데 일리노이는 자기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명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1등이죠, 1등. 그래서 1등이 각 주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각 주마다 다 1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선거인단을 합쳐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1등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승자 독식 그러면 약간 단어가 좀 달라요. 1등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 뭐 한 표만 더 많아도 1등 되니까, 이런 건데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다 틀리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가 맨 끝인데 지금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3,9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인구가 꼴등인 주가 여기 와이오밍주입니다. 요 조그만 네모. 여기는 5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3,900만짜리하고 57만이면은 서울에 있는 저 강남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이 와이오밍이 뭐 우리나라 땅보다 오히려 더 넓죠. 여기 그렇게 조금 사는데 와이오밍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상원의원 2명 더하기 하원의원 1명. 그러니까 하원의원이 영임주는 없습니다. 무조건 1명이 들어가요.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원의원은 약 70만 명당 1명이에요. 평균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지금 하원의원이 435명이니까 약 70만 명 정도 되는데 와이오밍은 57만이지만은 하원의원이 한 명에다가 상원의원 두 명이니까 세 표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은 세 표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55표. 즉 상원의원 두 명 더하기 하원의원 53명. 그러니까 하원의원 53명이라는 거는 와이오밍보다 인구가 53배는 된다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53배가 더 돼요. 60몇 배입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는 55 나누기 8, 18.3배죠. 그러니까 와이오밍 사람 한 사람이 저쪽 캘리포니아 사람 세 사람 정도 끝발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래서 여론조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람 다섯 명이 나는 힐러리야. 그런데 와이오밍 사람 두 사람이 나는 트럼프야. 그러면 그게 더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히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것까지 다 계산하려면은 지금 미국 선거 할 때 여론조사할 때 보통 1,000명 가지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맞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주에 조그만 주를 다 쓸어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보면은 트럼프는 6,300만 표 채 안 되죠. 힐러리는 6,580만 표, 약 300만 표를 앞섰는데 그 표 퍼센트로 힐러리는 48.2%. 그리고 트럼프는 46.1%. 그런데 트럼프는 306표, 힐러리는 232표. 즉 인구 작은 숫자 주를 다 가져간 트럼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억울하잖아. 미국 시민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50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50주의 대표. 그는 헌법에 나와 있고 힐러리도 거기에 입각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야, 뭐 인구 더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캘리포니아는 좋다고 그러겠죠. 와이오밍 같은 나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뉴저지 같은 작은 주, 그럼 나는 미국 안 할 거야. 그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려면은 뭐 상원 하원 3분의 1씩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주의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요 빨간 주들, 인구 별로 없는 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다 반대지. 이거 못 바꾸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요새 이 파란, 미국에서는 파란 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빨간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블루 스테이트가 우리말로 하면 좌파적이에요. 레드 스테이트가 우리말로 하면은 그 자본주의 우파적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세금이 너무 많고 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인구가 대거 지금 레드스테이트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텍사스주로 뭐 그냥 100만 명씩 가고 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55석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이 줄어드니까 뭐 53석, 52석으로 내려갈 수 있고 텍사스는 지금 38석인데 뭐 39, 40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영원히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다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화당 주가 인구가 계속 늘고 민주당 주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사람이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인데 예, 원래는 임기 제한이 없었습니다. 두 번 하고 더 하라고 그랬는데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 더 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는 건 민주주의에서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두 번 하고 그것도 사람들이 하라고 자꾸 조르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 한 6개월 전에 고별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나는 대통령에 고만하겠다고 연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붙을 수도 없었어요. 예, 이분이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It is impossible to rightly govern a nation without God and the Bible. 하나님과 성경책도 없이 어떻게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겠습니까? 예, 뭐 참 기도하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두 번만 한다는 규칙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네 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32년에 당선되고 36년에 당선되고 40년, 44년에 당선되고 45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파서. 그러니까 거의 이 법칙이 있는데 이 정도로 출중한 대통령이 나오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화당에서 화를 내고 네 번 하는 거 이제 반칙이다 말이지 이제 두 번 하는 거로 법을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1947년 무렵에 그 법안을 냈고 그 법안이 51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은 8년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두 번 하면은. 그렇게 법이 바뀌었죠. 근데 저분은 2차 대전이라는 그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허용이 됐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헌법이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고 미국 대통령이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미국에 이제 이게 미국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9명인데 대법원이 보통 보면은 진보, 중도, 보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서 결정내는 거가 상원이죠.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미국이 몇십 년 역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난 관두겠다 그러면 관둘 수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년 동안에 요 골소치라는 보수 한 사람을 놓고 그리고 카바노라는 보수라는 사람을 놓는데 요번에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여자 판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더 베이더 긴스버그가 죽었는데 요 자리를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후보로 앉혔는데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서 헌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다음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덤비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보들이 과욕을 부려요. 이 사람이 말이죠. 몸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지금 사표 내시오. 그러면 오바마가 당신하고 같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웅인 겁니다.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 죽은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야 이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사람이 못되게 그때 오바마 때 자기가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놔둡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제 새로운 판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미국 대통령이 영향력,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 강대국은 말이죠. 여러분 강대국은 코끼리나 황소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대국은 늑대 같은 나라예요. 늑대, 사자, 호랑이. 그런데 오늘 미국은 코끼리만큼 힘이 센 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특급 하이퍼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퍼, 슈퍼파워가 아니라 하이퍼파워, 뭐 위버파워, 독일말로 오버파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가 참 관심을 깊게 가지는 겁니다. 제가 그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떨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근데 4년 전에 혼자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망신당할 것 같기도 하고, 뭐 혼자 중불나게 말이야. 저 뭐 힐러리는데 혼자 트럼프를 했더니만은 저 잘 됐다고 말이지. 그럴 것 같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리스크를 걸면은 또 득도 많이 보죠. 얼마 전에 100일 남았을 때, 지금은 뭐 이제 11월 3일이니까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100일 남았을 때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누가 될 거냐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신문에 이렇게 썼어요. 5가지 이유를 내가 냈다고. 저는 뭐 1, 2, 3, 4, 하지는 않았는데, 기자가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5가지가 나온 모양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이유, 두 번째로 얘기한 이유,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지금 봅니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강한 사람이라야지 게임이 재미있는데, 바이든이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겨우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압도적으로 후보가 된 게 아니라 겨우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예비선거. 예비선거에서 지지율을 가지고 누가 될 거냐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대학 교수가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 예비선거에서 75%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대통령에서 낙선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번에 트럼프는 94%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화당에. 그건 뭐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처 쏘진 않았는데 오다 생각난 건데, 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해마다 여론조사 질문 중에 귀하는 4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둘 다 아닌 경우도 있죠. 선거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금년은 한쪽은 대통령인 경우입니다. 그때마다 4년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40%를 넘은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4년 전보다 나아요. 그럴 때 레이건 대통령한테는 44%가 4년 전보다 나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뽑지. 근데 저 사람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라도 그냥 갖다 찍었는데 얼마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느냐. 50개 중에서 미네소타가 바로 그 먼데일이 고향입니다. 그 한 줄을 빼고 49개 줄을 이겼습니다. 그 49개 줄을 석권할 때도 44%짜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4년 전에 됐는데 지금 4년 전보다 생활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미국 국민 56%가 좋았다라고 대답했는데 좋아졌다라고. 그 56은 이 여론조사에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56%가 4년 전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막 사람 막 죽고 그러는데도요, 즉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회사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도 불구하고 56이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상에 이런 기록이 없었는데 그 기록을 트럼프가 지금 갱신했다라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막강합니다.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다. 저 사람은 평민이답니다. 평민. 근데 바이든은 귀족이에요. 귀족. 지난번에 힐러리도 귀족 대표입니다. 바이든도 귀족 대표예요. 부시도 귀족 대표고, 맥케인도 귀족의 대표고, 그런데 이제 거기 귀족 대표는 공화당 민주당 막 섞여 있죠. 트럼프는 평민 대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평민도 갑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서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76년 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온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뭐 아무튼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팩트가. 예, 그런데 4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말이죠. 세계화 시대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세계화 시대가 오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농민들한테 여러분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그럼 내가 절대로 미국 소고기, 뭐 미국 쌀 이런 거 수입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업 책임져 줄 테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떡 당선이 됐는데 세계가 세계화의 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또 농민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길거리에다 구호 붙였는데 그 구호 두 개가 말이 안 됩니다. 세계화의 시대입니다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신토불이. 한국 사람은 한국 거 먹읍시다. 그거는 세계화랑 반대 구호죠. 뭐 그렇게 그 엉겼는데 예,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은 좋아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쌀값도 안 오르고 고깃값도 안 오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래도 손해가 많죠. 쌀값도 안 오르고 뭐 농사 지어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누가 세계화 시대 때 이렇게 힘드냐? 제조업자들이 힘든 겁니다.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석탄 캐는 사람들, 철광업자들, 뭐 중국에서 싸구려 철강이 막 들어가고 일제차, 한국제차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어느 나라든지 덕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보는 계층이 있는데 미국의 손해보는 계층, 미국의 제조업자 계층들이 그 손해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에서 손해보던 계층이 본래는 민주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덧뽑았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세계화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다 굶어주고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공화당 후보가 당신네들 일자리를 다시 찾아다 줄 거예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식이 있습니다. 노동자 민주당, 이 기업인 공화당. 그런데 2016년에 미국의 노동자들, 정말 중국 때문에 일 다 뺏긴 노동자들, 이 몇백만이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공화당이 너 다 일자리 줄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던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옮기면은 그럼 공화당이 대통령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보고서 이거 요번에 바뀔 것 같애라고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이냐? 저기 이제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미국의 그 빨간색 칠한 데가 옛날 말로는 스틸 벨트, 강철 벨트입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저기는 다 녹이 뚝뚝 떨어져 다 망했어요. 공장 6만 개가 이사를 갔고 노동자 32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디트로이트라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니던 비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노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본사가 디트로이트에 있었습니다. 그 항공사도 망하고 디트로이트도 망했어요. 세계화 시대에.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그 개판이 됐는데 바로 그래서 그 스틸 벨트가 이름이 러스트 벨트, 녹슨 벨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러스트 벨트 사진 한번 보세요. 공장 문 닫으면 저렇게 됩니다. 저기에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근데 저기에 속하는 주가 무슨 주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는 그래도 가끔가다 공화당으로 옵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은 이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주예요. 여기 The Fall of Wisconsin이라는 책이 있는데 왜 위스콘신이 무너졌느냐? 힐러리가 말이죠. 저거는 100% 내 거야. 그래서 선거하는 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당연히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구에서 출마한 후보들 안 가고 다른 사람 선거운동 해주죠. 광주에서 출마한 후보들 안 가고 다른 사람 선거운동 해주죠. 그래서 힐러리가 위스콘신은 안 갔는데 위스콘신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공화당으로. 그래서 저 이 네 개 주가 다 공화당으로 가는데 한번 지도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 뒤로 갈게요, 그냥. 예. 네, 이 노동자들, 저 노동자들이 말이죠. 학벌이 약해요. 백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는 학벌이 미국의 한 두 배쯤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30대 이상, 요새 뭐 어린애들 다 대학을 가니까 이제 30대는 빼고 30대 이상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확률이 20% 됩니다. 백인의 경우가 28이 나와요. 그 30대 이상의 백인이 대졸 확률 28. 그리고 흑인은 더 낮아지고.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분노한 백인 노동자 계층은 사실상 과거 흑인들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 이들에게 트럼프의 미국을 위대하게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우리가 그 미국 노동자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 가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이쁘게 생긴 여자 한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여인인데 백인인데 자전거를 타고 앞에다가 큰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요. 학교 그 교문 앞에서. 근데 자리를 이동하는데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백인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미국하고 너무 그림이 다른 거예요. 미국 백인들 나 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분노하던 계층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휘둘렀던 사람들로 인해 겁에 질리고 분노했던 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을 백인 노동자들이라고 불리는 집단으로서 2000년대 초반 1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배양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복수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 내의 보수주의자,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의 산물이었다.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20년 동안 부글부글 끓은 거죠. 나와가지고 복수라는 겁니다. 보수파를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영국도 탈퇴해버리고 세계화에서 나 이제 그만해. 미국에 트럼프 나오고 저 세력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아 괜찮다를 느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직업을 다시 찾았네. 좋았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직업을 잃었어도 뭐 트럼프가 뭐 지금 약도 다 만들어준다며 다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기 그 백인들 보세요. The silent majority, stand with Trump. 침묵하는 다수는 트럼프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죠. 저것이 지금 미국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트럼프는 어느 대통령이 중국은 우리 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그 말을 막 합니다. 중국은 우리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스틸벨트라는 그 네 주 있죠.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이 네 개 주가 표가 64표입니다. 이 네 개 주가 거의 한 90% 확률로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화당으로 왔다. 1984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에. 그러니까 30몇 년 만에 공화당이 그 네 개 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표가 64표가 일로 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거죠. 바로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이제 숫자를 바꿔놓는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 스틸벨트 지금은 로스트벨트가 된 네 개 주에서 64명의 선거인단을 원래는 거의 90% 확률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공화당이 가져왔으니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기관 뭐 우리나라 신문에 그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뒤지고 있대요. 지난번의 경우를 보면은 트럼프가 9.5% 정도 뒤지면 이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언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트럼프를 표시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잡지를 저 이후에 끊었습니다. 저거 수십 년 보던 잡지인데 너네들은 정확하지가 못해. 그리고 너무 편파적이야. 너희들은 관찰자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에러가 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언론은 지금 미국의 정부의 사부입니다. 사부. 입법, 행정, 사법, 언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게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워싱턴의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평민이 와가지고 그 귀족을 다 작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돼야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가 이긴다는, 심지어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트럼프가 녹아내리고 있다가 다 끝났다 그랬는데 당선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금년 2016년에 임몰을 해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겼으니까. 예, 타임즈 정도가 저렇게 나오고, 이거는 10월달 여론조사인데 트럼프는 125표를 확보했고 바이든은 279표를 확보했고 아직 미결정이 134다. 게임 끝났네. 270 이상이면 되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괜찮은 신문이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4년 전에 볼까요? 요거 4년 전이에요. 2016년 10월 30일. 그러니까 4년 전, 지금보다 5일 후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둔 이 시점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사전투표가 힐러리가 15%나 앞서고 있다. 오하이오, 아리조나,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도 물론 조지아, 텍사스, 이거는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 주에서도 힐러리가 앞서고 있다. 그래서 결론, 힐러리가 선거인단에서도 이기고 당선 확실한 가도에 올라섰다. 누가 됐어요? 예, 이런 황당한, 저는 금년도 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래도 열심히 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10월 4일자에 바이든이 14%를 앞서고 있다. 트럼프를. 그런데 2016년 바로 요 무렵에도 62대 38로 힐러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62대 38이면은 24% 차이죠. 24% 앞서고 있는 후보가 졌습니다. 그러면 14% 앞서고 있는 후보는 확실히 지겠죠. 그 기준이라면은 왜 이럴까요? 답. 나는 글로벌리스트야. 우리 신문사는 글로벌리즘을 좋아해. 그리고 글로벌리즘을 지지하는 것은 바이든이야. 바이든, 당신은 왜 글로벌리즘을 좋아합니까? 아, 중국하고 장사하니까 돈이 많이 생겨. 부정으로. 웃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조지 부시는 8월 여론조사에서 20% 뒤졌지만 이겼다. 아들 부시가 8월 달에 20% 뒤지고 있는데 이겼습니다. 예, 왜 이렇게 엉망일까? 객관적인 옵저버이기보다는 액터 또는 플레이어 노릇을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 역사상 정말 개판으로 틀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문에 듀이가 당선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긴 사람이 트루먼이에요. 그 신문 아주 유명한, 뭐 근데 저렇게 틀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1984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를 했는데 49개 주를 이겼는데도 그때 트럼프, 레이건이 진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웃겨요.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을 오래 했죠.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확실하는 근거, 예, 지금 바이든이 약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너무 약하다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경제가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데 그 나쁜 것은 트럼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보스가 필요해 그런 겁니다. 보스가 도와줘야지 다 해결될 거야. 네, 경제가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막강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허약한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4년 만에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사실상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상이라고 그런 거는 실제로 떨어진 사람이 3명 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상은 한 명이라고 방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나도 부패하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그 노동자 편인데도 세계화를 좋아하는 거는 세계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자꾸 그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요번에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뭐 몇천만, 몇억 달러 받아 쓴 거로 나오고, 아버지도 관여가 돼 있냐.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조 바이든이. 나는 그거 우리 아들 놈이 하는 거 하나도 몰라 그랬는데, 요번에 이메일이 발견됐고, 이메일에 우리 대장한테도 10%는 줘야 되는데, 그 대장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헌터 바이든하고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 그거 다 맞다라고 이 암호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까지 다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 그나마 그래도 중립입니다. 사실은 중립은 아니에요. 지난 2016년에 가장 트럼프에 가까이 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중에서 38%가 트럼프 지지고 62%가 바이든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거 우익방송이야 그러는 폭스도, 폭스 회장은 민주당입니다. 흑수 회사에. 그리고 2016년 현재 폭스뉴스의 48%가 트럼프 지지, 52%가 힐러리 지지였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공화당을 지지한 언론, 주요 언론은 미국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 요 며칠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바이든 아들의 중국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면은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10월 달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서 한 번 하고 떨어진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자 한 번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앞에 대통령이 레이건이라서 백악관이 무려 12년 동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케이스가 달라요. 요 사람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인데 클리블랜드라고 요 사람이 4년 만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23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이겨가지고 2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45대인데 사람은 43명입니다. 요 사람이 22대 24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 하고서 떨어진 사람은 카터밖에 없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죠. 할 일이 뭐 그 미국에서 그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대통령 현직이 선거하는 해에 경제가 나쁘거나 좀 불리하면 반드시 조그만 나라 하나로 가서 폭격합니다. 그래서 87%의 확률로 작은 나라가 얻어맞아요. 경제가 나쁘면은. 근데 트럼프가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널널하게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지 못하면 누가 나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패턴으로. 왜?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보통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평화협정이 대통령 선거하는 애는 별로 없습니다. 그 평화협정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대통령 허약한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싸움 거는 대통령이 더 괜찮아 보이고. 예,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미국이 귀족이 없는 나라인데 귀족이 생겼다고. 딥스테이트. 근데 마침 워싱턴이 늪입니다. 늪. 그래서 그거를 수원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killing the deep state. 그 썩은 물을 다 죽여버리고 있다. 그래서 썩은 물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상원위원, 하원위원, 보좌관, 그리고 로비스트들, 변호사들, 장사꾼들, 그리고 그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나쁜 말로 빨대를 꽂고서 그 맛있는 것을 빨아먹고 있는 언론. 그게 한 팀입니다. 그게 딥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를 지금 트럼프가 drain the deep state, 딥스테이트를 말라붙게 하고 있어. 딥스테이트를 죽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피난이나 트럼프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 제 유튜브 방송에도 했는데 미국적이다, 미국적이다, 미국적이라는 게 뭘까? 미국적인 거를 최근에 나온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뭐 한 몇 달 전에 쓴 책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1. 카우보이. 카우보이입니다. 용맹해요. 절대로 뒤에서 총 안 쏩니다. 그 다음에 발명가. 미국은 나라도 발명한 나라죠. 에디슨, 테슬라. 테슬라가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뭐 에디슨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 물건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발명가. 그 다음에 워리어, 싸움꾼, 전사. 그래서 제가 카우보이, 인벤터, 그리고 워리어. 다리가 다 없는데 그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조깅하는 그 상해 군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트럼프입니다. 여러모로 말하는 걸 보나 물어보나. 여기 이 앞에 보면은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뉴욕타임즈가 여러분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힐빌리라는 거는 미국의 우리말로 하면 촌놈들입니다. 미국의 촌놈들. 미국 촌놈들의 슬픈 노래. 엘레지가 우리 이미자를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슬픈 노래. 그 미국 시골 영감들의 슬픈 노래. 이 미국 시골에서 살던 힐빌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변호사예요. 실리콘밸리의 변호사인데 오하이오의 시골 아주 시골 깡촌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여기에 미국의 그 본질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힐빌리 엘러지 이 친구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혼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길렀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할머니를 할배 할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랜드 마더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막 좀 약간 천박하게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할보와 할매는 내게 싸움의 기본 규칙을 확실히 알려주었다. 절대로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돼. 하지만 누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반드시 끝장을 내야 돼. 원래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가족을 모여간다면 싸움을 시작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얘가 꼬만데 자기 누나가 13살인데 남자 녀석을 하나 사귀었는데 남자가 찼어요, 자기 누나를.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누나를 못 얻어간 놈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고 몸무게가 15kg이나 많은 놈을 가서 패주겠다고 갔다가 죽어라 얻어맞고 온 날입니다. 할머니가 너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아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제대로 때릴 줄 아는 사람이 휘두르는 슬픔이 틀렸습니다. 주먹이라면 얼굴을 가서 맞아도 돼. 그러면서 한번 때려줍니다. 자기 손자를. 맞을만 하지? 정말로 잘 싸움하는지 아는 사람이 가서 맞아도 돼. 네가 맞아야지 때릴 기회가 생기는 거야. 피하다가 때릴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얼굴을 한 대 맞는 게 낫지. 할머니는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힐비리들 사이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기에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다. 엄마 욕하면 됩니다. 너네 엄마는 어떻다며? 너네 아빠는 어떻다며? 그 가족을 보고 하면 그놈이 100%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때려주고 싶으면 일단 가서 말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미국의 욕 중에서는 엄마에 관련된 욕이 많아요. 미국 사소리에서는. 자기 엄마를 욕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 화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보복을 태만했다가는 자기 체면은 물론이고 자존심 심지어 친구들마저 잃을지 몰랐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의 체면에 먹칠을 했다는 걸 고백해야 했다. 또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창피하다는 일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크리스라는 자기 반 친구가 아주 못됐어요. 자기 약한 애를 왕따 시켜. 그런데 그걸 보고서 자기가 약해가지고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 크리스라는 나쁜 녀석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선생이 뭐하든 그랬더니만은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었더니 그 선생년을 감옥에 쳐놔야 되겠구나. 그 영어 본문에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그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선생님도 가만히 있었냐? 아가,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단다. 싸우는 게 옳은 선택일 때가 있는 법이야. 내일은 그 친구를 보호해 주렴. 너를 보호할 일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고 가서 그 친구를 그 왕따 당하는 어린애를 위하여 네가 가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카우보이 노릇을 하라. 워리어 노릇을 하라는 그 얘기죠. 그 다음날 크리스가 또 아이를 괴롭힐 때 가서 닥쳐 이놈아 걔 좀 내버려둬. 그래서 가서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크리스가 코피를 철철 흘리면서 양호실로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 이거 나 퇴학 당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정학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따거든요. 그렇게 바깥에서 뛰어놀지만 말고 가서 저 글도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도 내가 한 일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게 미국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든은 국제적이에요. 그 사람은 세계 어디 나갔다 나도 그 적용이 되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미국적입니다. 저는 이번 게임이 그 미국적인 사람 쪽으로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통 사람이 그냥 뭐 다 길거리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 미국이 연필 만드는 거 모르시죠? 미국이 연필 60년 전에 만들고 지난 50년 동안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할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이 중국제 연필 쓰고 사는 거 당연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미국으로 연필도 오고 연필이 오고 뭐 자전거도 미국에서 만들고 뭐 그냥 마스크도 요새 미쳤습니다. 메이드 인 USA라고 크게 써요. 그 미국 80년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뭐 똥차인데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서요. 또 어느 날은 서가지고 길에 서 있는데 미국 사람이 태워줘서 가는데 왜 저런 걸 타니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토요타를 타지. 그 사람 차가 토요타였습니다. 내 거는 저 포드고 미제. 그 왜 저걸 타니? 그래서 나는 야 이놈들은 애국심이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일부러 그래도 국산 쓰고 국산 연필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바뀌어요. 최근에 말이죠. 미국 사람한테 중국 그러니까 외국 것이 50달러짜리 옷이야. 옷이. 미국 것도 50달러면 어떤 걸 사겠냐 그랬더니 84%가 미제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90%가 미제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85%. 그런데 값을 올렸습니다. 외국 거는 50달러, 미국 거는 60달러야. 똑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사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70%가 미제 살 거예요. 공화당은 79%, 민주당은 69%. 딱 보니까 스타일이 달라지죠. 미국 거는 75달러야. 외국 거는 50달러. 1.5배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미국 전체 국민의 52%가 그래도 미제 살 거예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공화당은 65% 더 높아요. 민주당은 46. 민주당은 세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연필을 왜 미국에서 만드니? 이건 중국제도 괜찮아. 중국제면 어떤데? 그게 한국제면 어떻고? 꼭 미제를 해야 되니? 근데 미국 공화당 사람은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제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옷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1.5배 차이가 나는데 미국 전체 국민이 그래도 미제 살 거야. 미국은 지금 국가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밀리게 나온, 여론조사가 왜 밀리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스토니브룩 대학, 뉴욕의 스토니브룩 분교의 교수가 이제 선거, 예비선거의 지지율을 보면은 근데 예비선거 지지율은 바이든은 지난번 그 힐러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상대가 안 돼요. 겨우 됐죠. 겨우. 간신히 민주당 후보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94%로 됐고 그런데 어느 당이든지 75% 이상으로 된 사람은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그 기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헬버트 노폴스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27개 중에서 25번을 맞췄습니다. 그 기법으로. 그래서 지금 176, 362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얼마 전에 예언을 해버린 사람이고 조기 투표, 민주당은 조기 투표를 좋아하고 공화당은 그날 가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가면은 조기 투표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바이든이 이기는 것 같다. 그건 틀린 기사예요. 조기 투표를 공화당이 더 많이 한 걸로 나옵니다. 그걸 세부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 민주당 찍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젊은이들, 요번에 젊은이들이 폭상,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대거 동원하는데 폭상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대통령 선거하는 애, 민주당원들이 가서 대학생들을 대거 민주당 후보를 투표하게 끌고 나오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 같은 데가 미국에서 민주당 중에 민주당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이 또 그렇고. 그런데 거기 애들이 없어요. 학교를 안 와. 더군다나 민주당인 주일수록 철저하게 폐쇄를 했죠. 공화당인 주에는 애들이 학교 갑니다. 민주당인 주는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가서 민주당 찍으라 하는데 그것도 또 지금 못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트럼프가 방문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트럼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길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얘기해서 어느 당이에요? 그럼 35를 35% 플러스 마이너스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뭐 한 27 플러스 마이너스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아유 나는 몰라요. 그걸 인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5, 뭐 한 27, 8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어느 당이에요? 그랬는데 공화당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20, 어디야? 예, 공화당이 28, 민주당이 27, 몰라요가 42. 2016년에 공화당 27, 민주당 32. 민주당이 5가 많을 때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공화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주고 분석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교수도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2004년 쭉 봤을 때 공화당이 이겼을 때에도 여기는 34, 37. 공화당이 나 공화당이에요 하는 사람이 적었을 때도 공화당이 이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공화당이에요가 더 많이 나오는 참 놀라운 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똑같은 하고 그리고 흑인들이 지난번에는 2016년에는 흑인 중에 8%가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제 몇 퍼센트 찍을지 모르는데 트럼프 좋아요가 46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그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왜 좋아? 저 사람이 우리 직업을 줬잖아. 뭐 흑인들 다 존경한다고 그러놓고 직업 안 주는 것보다 우리는 저 가서 저 나라에서 주는 돈 별로 필요 없어. 가서 일하는 게 좋아.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몇 가지 대실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석유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좋아졌는데 석유는 공해물자라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걸 중지시켰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대통령 되는 첫날로 미국 석유는 중지. 그 쉐일오일. 근데 요번에 대통령 디베이트 할 때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중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가 우리는 어떡하라는 소리야. 이런 그 실수를 최근에 했죠. 이분이 나이가 만으로 78세가 됩니다. 11월에. 1942년 11월생이에요.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무지막지한 경무를 수행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여기다 뭐 끼고 다니는데 제가 그 뭐 며칠 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 강의할 때 여기다 이거 끼실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그게 하나도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끼시는 분이 대통령 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고, 뭐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그 뭐 퍼포먼스가 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이긴다가 4년 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반 정도가 트럼프가 이긴다로 나오고, 병원에 요번에 입원한 것도 참 입원해가지고 뭐 그냥 3일 만에 다 또 건강에 또 나왔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분도 이제 그 닥터 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 박사 같아요. 그 책 한 10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권 정도가 신학책인데 신학책이라기보다도 약간 기독교에 관련된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그 유튜브에 Do you believe the polls that Biden is ahead of Trump?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폴이 페이크다, 가짜다. 그리고 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메일이 걸렸는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다. 내가 우리 패밀리를 먹여 살릴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게 이제 이메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메일이 다 가짜다. 수련에서 뭐 그 바이든 떨겨뜨리려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동업자가 다 사실이고 이 동업자는 또 미국 해군장교 출신입니다. 그 해군장교 출신인 그러면 거짓말에도 맞는 말이라고 믿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군인 존경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 공화당이 그래 민주당이 그래요. 야 이 공화당이 정신 없는 것들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침 튀기면서 트럼프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니? 우린 다 집에서 해. 집에서 하는 걸 그래서 봤더니 트럼프 트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246만 명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바이든 따라간 사람은 77,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트럼프가 훨씬 많은 거예요. 나가서 떠드는 사람도 많고. 예. 또 이 사람은 미국은 말이죠. 제일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라디오입니다. 텔레비나 신문이 아니에요. 그 라디오에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330대 208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적인 농담 한마디 해주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가 대단히 좋은 대통령인데 3월 달에, 1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3월 달에 6발을 맞았습니다. 빵빵빵 6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뭐 자기 그 이 경호원 머리에 맞은 것도 있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머리에 총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이 자동차를 빵 튀기면서 레이건 대통령 심장을 맞췄는데 심장에서 2.5cm. 근데 그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수술이 4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신문이 나왔어요. 원래 1시간이면 수술이 완료돼야 된다고 뭐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그 겨우 찾아내가지고 목숨을 살렸는데 병원 들어가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누워있으면서 의사들 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 의사 중에 열렬한 민주당원이 있었는데 그 열렬한 민주당원 의사가 Today, Mr. President, 대통령과 가 오늘 We are all Republicans. 우리 오늘 전부 다 공화당입니다. 나라가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당신네들 다 공화당. 이건 농담을 아주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고서 이제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좋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보트가 금년 여름 내내 토요일마다 물 있는 곳 모두에 이렇게 수많은 보트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고 기례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일 놀라운 거는 바이든은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 20명. 그리고 한 번은 전부 다 위험하니까 자동차 타고 오세요. 그런데 31명, 차가 31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야? 졸리는 바이든 유사장에 사람이 거의 없잖아 하고 또 트위터를 날린, 당연히 뭐 장난꾸러기 아저씨니까 이렇게 그 트위터를 날릴 만도 합니다. 예, 카밀라 해리스가 한 20명 놓고 연설하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통령 유세가 이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 유세한다는데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민주당 유세하는데. 그래서 아나운서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같은 날 트럼프가 많은 사람입니다. 트럼프.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링컨하고 누가 더 잘하느냐 그랬더니 공화당 중에서는 공화당 당원 중에서 트럼프가 더 잘한다고 53, 링컨이 더 낫다가 47입니다. 이건 뭐냐? 공화당은 이번에 다 가서 투표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다 나가서 할 거다는. 예. 보시고 이번에 플로리다가 미국에서 이게 플로리다에 이기는 사람이 거의 이기는 건데 플로리다의 그 큐바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저히 반공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반공, 반사회주의, 친 트럼프. 자동차가 3만 대가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3만 대. 그 3만 대가 고속도로를 섰는데 고속도로 자동차 길이가 136km였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바이든이 이긴다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혹시 바이든 유세하는 것을 10분 이상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 공화당 사람,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공화당으로 이사 간다.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산실인데 텍사스, 테네시, 플로리다로 가는데 미국 100달러를 가지고 테네시주 민주당주에 가면 공화당주에 가면 111달러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주 뉴저지를 가면은 86달러.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세금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 적은 게 공화당입니다. 세금 안 거둘 테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알아서 챙기세요. 민주당. 세금 많이 얻으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 왜 네가 하니?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달러가 공화당 주에 가면 111달러가 되고 민주당 주에 가면 86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시간을 지금 하면 되죠. 시간을 지금 많이 끌었는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나온 모든 과학적 근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통계학, 그리고 통계학이 아니라 정치학자들은 그냥 현상을 질적으로 분석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트럼프가 승리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몰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누가 우리한테 좋을까? 똑같아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바이든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나는 한국에다 걸었습니다. 나는 한국에다 베팅을 했죠.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베팅하실 겁니까? 미국에다 베팅하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 쪽으로 끼울고 뭐 이러는 거를 와서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은 정말 앞으로 힘들 거예요. 반칙 더 이상 못하고. 근데 중국이 자유국가로 바뀌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면은 그것도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들어주셔서 고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